다니엘서 1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1231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1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우리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황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황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황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원이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 서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는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2019년이 된 지도 벌써 오늘로 열 하루째가 되었습니다. 여기 동부에 와서 살아보니 다른 곳에 비해서 시간이 조금 더 빨리 가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정말 눈을 한번 깜빡였더니 벌써 열흘이 지나고 금세 수일이 지나가고 이제 몇 번 더 이 작은 눈을 깜빡이면 올 한 달도 금방 지나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빠르게 지나가는 우리 시간 속에서 조금 더 우리의 날들이 낭비되지 않고 의미 있기 위해서 새해가 되면 보통 그 해의 준비를 하고 또 계획을 세우고 가족들끼리 새롭게 마음을 갖고 이렇게 다짐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곤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즐거운 찬송을 부르는 예배자라는 올해의 목표를 세우고 특별 새벽 기도로 한 주간을 지금 보내면서 신앙과 삶을 위해 저희들이 그렇게 다짐하고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 집에서도 이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올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이렇게 심도 깊고 이 철학적인 주제로 저희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임을 시작하려는데 이 사춘기의 질풍노도의 시기를 달리고 있는 저희 첫째가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10일이나 지났는데 계획을 지금 세우니까. 그 순간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걸렸기 때문입니다. 아 맞다, 조금 더 일찍 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그래도 어쨌든 저희들 함께 모여서 올해 계획과 하고 싶은 일들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족이 좀 올 한 해 변했으면 좋겠는지 하는 것들을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빠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7살 딸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저녁에 늦게 오지 않고 자기랑 시간을 많이 보내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속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잘 키워 당회로 보내야 되겠다. 네, 저희들이 무언가를 시작할 때 이 뜻을 정하고 가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과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뜻을 정하고 가는 모습은 하나님 안에서 계획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재능과 달란트로 잘 세워서 나아가는 모습이지만 뜻을 정하지 않고 가는 모습은 마치 정처 없이 흘러가는 모습과 같다라고 비유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계획과 목적을 갖는다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진행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가정과 직장과 교회 가운데 세우셨다라는 것이 분명한데 올 한 해 우리가 정처 없이 다니면서 임기응변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작년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성도로 살기 위해서 뜻을 세우고 간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뜻과 계획을 기쁘게 보시고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인도하시고 또한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분명한 손길들을 우리가 이 한 해도 경험할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계획을 세웠던 사람들, 그리들의 삶을 좀 들여다보고 하나님을 향해 뜻을 가졌던 사람들을 어떻게 도우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셨는가를 보고 저희들이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말씀에 보면 뜻을 정하고 가는 네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그들의 이름은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유다 땅에 이 네 명은 살아가다가 그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는 과정 중에 이 네 명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오게 된 사람들입니다. 당시 바벨론은 유다를 침공하여서 그들을 포로로 끌어갈 때에 세 차례에 걸쳐서 사람들을 잡아갔습니다. 가장 먼저는 아주 머리가 비상하고 뛰어난 사람들을 먼저 포로로 잡아갑니다.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절에 보면 어떤 자들을 가장 먼저 잡아갔는지가 나옵니다.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생겼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으며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어서 왕궁에서 왕을 모실 만한 능력이 있는 소년들을 데려오게 해서 그들에게 바벨론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쳤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 끌려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 다니엘과 메삭과 사드락과 아벳느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와서 그 남아있는 자들 중에 또 괜찮은 사람들을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끌고 갔는데 그 2차 포로 중에 저희가 잘 아는 에스겔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의 사람들을 이 전쟁의 과정 가운데서 다 죽이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지배하고 정복한 그 피지배국에서 뛰어난 인물들 그리고 다음 세대의 리더십이 될 만한 인재들을 끌어다가 자기 나라로 데려와서 그들을 잘 먹이고 포로가 아닌 정말로 좋은 대우를 해주면서 이 바벨론식의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바벨론식의 교육을 받고 또 바벨론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바벨론의 신앙을 갖게 되면 포로이지만 바벨론과 같은 사람으로 완전히 탈바꿈되게 되어서 그들에게 바벨론에서 일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이 아니라면 그 포로들을 다시 그들이 잡혀왔던 그들의 본국으로 돌려보내면서 그 나라에서 살아가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바벨론에서 교육을 받은 이들은 자기 나라에 돌아가 봤자 예전 자기 나라의 생활 방식과 자기 나라의 문화에 익숙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바벨론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바벨론 사람의 방식으로 살고 바벨론의 문화로 그 땅을 지배하고 통치하게 되면서 바벨론에 자연스럽게 충성을 바치는 바벨론의 식민지로 이렇게 탈바꿈되는 그러한 방식의 이 식민지 정책을 이 바벨론이 썼던 겁니다.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잡혀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서 생각보다 인격적이고 좋은 대접을 받고 있는 그 이유가 우리에게 좀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7절에 보니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이 담당자는 바벨론식 이름을 하나씩 지어줍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창씨 개명과 그런 비슷한 정책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는 바벨론의 이름을 받고 또 하나냐는 사드락, 그리고 미사엘은 메삭, 그리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는 그러한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교육을 받고 바벨론 사람화 되어서 어떻게 보면 그 땅에서 이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이 왕의 이런 정책과 또 그들의 명령을 다 받아들이고 따를 수 있지만 단 한 가지 그들이 용납하고 따라갈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그들이 받지 않기로 결심한 겁니다. 왕의 음식과 왕이 하사한 포도주를 왜 받을 수 없는가? 학자들 사이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가장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의견은 그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는 바벨론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내온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을 먹는다라는 것은 레위기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메삭과 사드락과 아벤느고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또한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우상 앞에 드려졌던 이 음식을 먹는 일만은 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수는 있지만 자기들이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만은 그들이 버리지 않기로 다짐하고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8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뜻을 정했다라고 합니다. 뜻을 정했다라는 의미는 그냥 생각만 하고 작심삼일 가도록 다짐만 하는 내버려둠의 결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칼빈은 이 부분을 해석하기를 뜻을 정하였다라는 것을 주석을 달면서 다니엘은 실제로 목숨을 잃는 것을 감수하고 있었다라고 이 부분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잃는 것을 감수하고까지라도 이 왕이 내리는 음식과 음료를 거부했던 것이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서 세웠던 뜻이라는 겁니다. 왕에게 바쳐진 음식, 우상에게 바쳐진 포도주, 그것이 어디 보통 좋은 것이겠습니까? 왕이 주는 은혜, 바벨론의 은혜가 어디 포로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얼마나 좋은 은혜이고 또한 혜택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는 그것을 절연히 거부하고 목숨까지 걸고 나의 하나님 백성됨을 해치는 것이라면 내가 그것을 받지 않겠다라고 목숨 거는 결심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죠.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뜻과 부닥치기 때문에, 자기들의 신앙 신념에 반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요청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들의 목숨까지 걸고 이러한 일들을 절연히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뜻을 세웠습니다. 바벨론에 살아가지만 바벨론의 은혜 구하지 않고 다른 은혜 내가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리라. 나의 정체성이 바로 그것이다 라는 이 사실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뜻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목숨 걸고 세우고 있는 뜻은 무엇입니까? 성공하리라, 이기리라, 더 이익을 보리라, 굳이 내가 먼저 용서하지 않으리라, 내가 억울하게 살지 않고 참지 않으리라. 요즘 특세여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반드시 자리라 라는 그런 굳은 뜻을 또 걸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숨 걸었다라고 이야기하진 않지만 우리가 악착같이 붙들며 신앙처럼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부분들이 아닙니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세운 뜻, 또 우리 자녀들이 세우며 살아가는 뜻은 무엇입니까? 좋은 삶 우리 자녀들에게 살게 하리라, 남보다 앞서게 하리라, 따라올 수 없이 내가 더 멀리 나가리라, 잘 되리라, 인정받고 폼나는 삶, 여유 있는 생활로 내 인생 즐기리라. 우리가 이런 것에 목숨을 걸고 뜻을 세운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자리는 도대체 어디에 있고 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뜻은 과연 무엇이란 말입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교회, 세상과 구별된 무리라라고 우리 자신들을 소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벨론의 은혜, 미국의 은혜, 느부갓네살의 은혜, 트럼프의 은혜를 아무 생각 없이 받으면서 그 안에 성공과 보장된 안정을 누리기 전에 그 안에서 과연 하나님을 가리우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나의 신앙과 부닥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구별해내고 그러한 것들이 발견된다면 내 삶과 신앙 안에서 그것을 절연히 거절하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거는 심정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주님 앞에 과연 세웠던 뜻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으면서 우리도 또한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기고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절연히 우리의 모든 끈을 것을 끌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이 안에 출발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기독교 윤리학자인 스탠리 하워스는 이 땅의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식민지는 나쁜 의미의 식민지가 아니라 교회라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본국과는 떨어져 있지만 그 하나님의 법이 여전히 이 나라에서 통용이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에서 사용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정한 방향과 방법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해서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다라고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벨론의 땅, 미국의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 백성입니다. 미국 땅에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이지만 우리의 법과 우리의 통용되는 언어와 우리의 방향성은 이 미국이 정해놓은 법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국인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의 방향성,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모인 이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언어, 이 땅의 법, 이 땅의 성공과 이 땅의 은혜로 사는 것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성공의 법칙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이고 오늘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교회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누구이고 어떤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 내 자신에게 말하고 그것을 인정하게 하는 일에 너무나도 소홀하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누구의 백성이고 우리의 성공이 과연 이 미국 땅에서의 바라는 성공이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의 성공이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가르치는 일에 너무나 소홀하고 있지는 않은지. 신앙과 세상의 법이 부닥치면 언제나 신앙의 기준은 뒷전이고 그것이 그저 우리에게 불편한 방해거리가 되고 단지 보이는 이 땅의 은혜, 이 땅의 성공만을 구하고 왕의 음식, 왕의 음료, 그것에 우리가 욕심을 내며 살아간다라면 결국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진중하게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세운 뜻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신앙과 세상의 성공의 법칙이 부닥치는 순간 칼빈의 설명처럼 목숨을 걸고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아갔던 것이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배우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앙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10대의 포로로 잡혀와서 대바벨론의 왕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너무나도 가당치 않은 무서운 결심이지만 그들은 목숨을 걸고 이 뜻을 지켜나갈 만큼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확실히 바벨론보다 크고 믿을 만한 분으로 교육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채식주의자가 아니었겠느냐라고 농담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서점에 가서 보면 다니엘 플랜이라고 해서 채식으로 된 식단을 짜서 건강하게 생활하자라는 그러한 책들도 나와 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라도 은혜를 받고자 하면 할 말은 없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세운 이 결심은 생사를 건 아주 진중한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다른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처럼 어쩔 수 없다. 환경이 안 된다.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만 여건이 허락하지 않고 내 상황이 그렇지 않지 않느냐라고 얼마든지 익스큐즈하며 변명할 수 있었겠지만 그들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만을 오직 구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그 삶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마지막 날에 다시 만나겠다라고 우리도 생각한다라면 우리도 이제 신앙에 합당한 뜻을 세우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시급합니다. 더 이상 지지부진한 삶, 미지근한 신앙의 삶을 우리가 털어버리고 정말로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의 편에 서서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뜻을 정하며 이번 한 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출발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삶의 어떠한 부분들을 다듬어야 할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권세가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세상의 통치자고 이 상황의 인도자라는 사실을 가장 크게 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잡혀와 비참하게 되었지만 적어도 내가 누구이고 내가 누구에게서 왔고 내가 어디로 가며 나를 끌고 온 사람은 비록 바벨론의 왕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나의 인생을 이끌고 가는 왕은 바벨론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은 분명히 발견하고 이 사실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 땅에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걸고 살아가고 이 땅에서의 기준을 배우고 익혀서 이 땅에서 일하고 이 땅에서 우리의 생계를 유지하며 인생의 터전을 마련하여 살아가지만 나의 지혜와 안정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서 아무런 의지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분명하게 인정할 수 있고 세상의 안정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주어지는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붙드심을 우리는 또한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의 공동체 또한 가정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루에도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종이조각과 더 이상 쓸모없는 이론으로 전락하고 어제의 강대국이 오늘의 패전국으로 하지만 어제의 작은 자가 신흥의 강자로 건강한 자가 무너지고 가망이 없던 자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의 예측과 우리의 지식으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 그분의 권한대로 사람의 생명, 사람의 성공, 사람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에게 목숨을 걸어야 하겠습니까?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 대신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가 목숨을 걸고 선택할 오직 유일한 한 분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며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바벨론식의 좋은 음식과 포도주를 주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학문들을 가르쳐줍니다. 신앙과 부닥치는 부분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니 거절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가치관으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치관으로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기업을 이루고 그 가치관으로 심지어 너희가 교회도 이루라라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런 식에 물든 사람들은 더 이상 아무런 독립을 꿈꾸지 못하고 그냥 바벨론의 신하로 사탄의 식민지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됩니다. 그러니 먼저 말씀을 알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는 깨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사람다운 그리고 하나님의 가정다운 뜻을 세우고 세상에 두려워하고 휘둘리는 그러한 삶의 방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인생의 모든 길과 또한 이 땅의 모든 주권이 움직여 나간다라는 것을 분명히 교육하고 아이들에게 심어주면서 또한 이후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교회 리더들과 하나님 나라의 중심 인물들로 세워나가야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뜻을 세운 다니엘은 자기들을 관리하는 감독에게 찾아가 요청을 합니다. 자기가 우상의 제물순을 먹을 수 없다. 그러니 자기 우리의 종교적인 신념을 우리로 지킬 수 있게 해달라. 그런 요구합니다. 사실 이런 요청조차도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 자녀들 대학만 들어가도 믿지 않는 친구들 사이에서 종교적인 신념을 지킨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들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을 선택하자 그들에게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뜻을 정하였고 사람이 아닌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들의 가진 뜻을 담대히 밝히자 환관장에게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배가 불렀구나 하는 그러한 소리를 들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위해 뜻을 정하고 나아간 다니엘에게 오히려 그 감독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로부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호의와 동정을 받게 하는 그런 은혜의 상황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인생을 또한 이끌고 나아가 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17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런 말씀 나옵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간 이 네 소년에게 하나님은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고 다니엘을 통하여서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능력들을 허락하심으로 그들의 삶의 지금 현장에서 보이지 않는 먼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준비시켜 나가시는 또한 그러한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뜻을 세우고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코 사람의 능력,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모든 일을 미리 아시고 그 일을 위해서 길을 열고 그들에게 그 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만이 결코 인간의 성공과 또 인생의 모든 부귀와 또한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또한 희비를 가름짓고 결정지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나의 계획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이 신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한번 뜻을 정하고 올 한 해 믿음 안에서 달려나가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한번 믿어보리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 내가 올 한 해 한번 살아보리라. 내가 기도해보겠다. 믿어지지 않지만 하나님께 한번 내 삶을 맡기는 그런 믿음의 도박과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한번 감행함으로써 정말로 성경의 약속이 진짜이고 그것이 진리이고 약속인가를 내가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확인하리라 하는 그런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결단과 또한 신앙의 결심들이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첫 해를 여는 이 순간 필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을 인생 가운데서 만나고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다 자신 있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나의 힘, 나의 지혜, 이 세상의 은혜가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하나님께 뜻을 두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인생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 주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또한 우리 삶의 모습이지, 다른 어떤 큰 일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구체적인 삶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뜻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 신념대로 행동하고 결정하면 분명히 우리에게 손해와 불이익이 더 많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 다니엘이 뜻을 세우고 나아갔을 때 그를 감독하는 자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 죽고자 할 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리시고 항상 손해와 불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기대보다 훨씬 더 부드럽게 그 상황을 만들어주셔서 또한 우리로 그 길을 능히 이기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붙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것은 그를 다시 부활하시게 만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의 위협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가 모든 것을 걸어야 함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치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그 길이 하나님께 뜻을 두지 않는 성공의 길이라면 그 길에서 오는 안정감이 거짓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안하고 힘든 길이지만 그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 뜻을 둔다라면 또한 이 길 끝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더 형통하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적합한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분의 손길을 의지하며 나아가 평안 얻고 살아갈 수 있는 또한 그러한 삶의 방법들을 저희들이 또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직 올해 하나님을 향해 뜻을 세우지 못하셨다라면 가족끼리 모여서 조금은 어색하시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믿음과 신앙을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축복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말고 정말로 우리 자녀들이 그 아이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어떻게 변화되어지기를 원하고 어떤 기도가 나에게 필요한가 하는 것을 들어보시고 잘 준비하셔서 기도의 제목들을 적어서 내일 예배 가운데 준비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 다니엘에게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세 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혼자 결정하고 혼자 뜻을 세워나가기 힘든 상황 속에서 서로 같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잃지 않고 격려하며 그 구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의지가 되지 못했다면 서로가 신앙의 바른 결정을 내리기 힘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어쩌면 흔들렸고 불안해했고 두려워서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결심들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서로의 믿음의 조언과 한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이러한 든든함이 바벨론의 종,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서로에게 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함께 모이는 이 교회가 그리고 옆에 앉아계시는 우리 신앙의 동역자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한 해 시작하는 이 시점 우리가 하나님께 뜻을 세우고 세상이 아닌 세상보다 훨씬 크신 하지만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함께 앉아있는 이 믿음의 동역자들과 교회와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날들을 매일 꿈꾸시면서 믿음 안에 살기로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결코 죽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붙드시고 또한 강건케 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귀한 신앙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